이 시간 함께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각종 악들이 존재하는데 이 악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악으로서 자연적인 악은 지진이나 태풍, 기근, 홍수 혹은 화산 대폭발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덕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비인간성으로부터 나오는 죄로서 전쟁이나 폭력, 살인, 도둑질,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 이 두 가지 악 중에 가장 파괴적인 악은 어떤 악이지요? 2004년 12월 26일 날 동남아에서 쓰나미가 있었는데 이 쓰나미로 인해서 25만 명이 죽고 무려 이재민이 2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 때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만 쓰촨성에서만 8,000명이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자연적인 악이 훨씬 더 파괴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갑니다. 자연악으로 인해서 죽고 다친 사람보다 오히려 인간의 비인간성에서부터 나온 이 도덕적인 악에 의해서 죽고 다친 사람의 숫자가 수천 배나 많습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한 숫자가 600만 명이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죽은 사람의 숫자는 100만에서 700만 이 정도를 중국에서 말하고 외국의 연구기관에서는 최대 2천만 명까지 죽었다라고 하는 연구보고까지 있습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 대학살 때는 100만에서 500만, 150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이때 다른 공산주의자들과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총탄을 아껴야 되었기 때문에 수천 명은 괭이와 삽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 죽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 역사의 기록입니다. 일본군이 주도했던 난징 대학살 때는 불과 6주 만에 20에서 3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제가 열거한 이런 모든 사건들은 수백 년 전이나 혹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불과 100년 안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인간의 악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각종 악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프로 스포츠 구단의 승부 조작 사건, 주가 조작 사건, 분식 회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애인을 죽이는 일들, 성폭행, 자녀를 때려서 죽이고 시신까지 암매장하는 사건, 총기 난사 사건, 자살 테러 사건, 이로 말할 수 없는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데 그 사람의 수를 거의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외에도 인간에게는 불안과 염려, 근심과 수치감, 거절감과 같은 이 부정적 정서가 인간의 마음을 자리하고 있고 이런 부정적 정서가 결국은 지금 정신질환까지 만들어내요. 오늘날에는 소아, 청소년, 신경, 정신까지 생겨서 사람들의 그 영혼의 피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사람들 간의 시기와 질투, 반목의 역사는 끊어질 날이 없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도 미움과 시기, 때로는 살인과 폭력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진이나 화상 폭발이나 쓰나미나 혹은 토네이도와 같은 이런 자연악들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전쟁, 살인, 테러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류가 과연 덜 개화되어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악랄하고 잔인한 악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근거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을 그냥 신은 그냥 내다보고 있느냐? 라고 묻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 세상이 이런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니? 라고 반문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근거로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철학에서는 악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관념과 이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고난, 살인과 불안과 같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생각 안에 있는 관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념론적인 설명으로는 철학적인 대답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중에 주무실 때 집에 문단속 하지 않고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부동산 계약할 때 공증인을 옆에 놓고 대동해서 부동산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들 죄는 현실이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악의 기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또 하나의 견해는 역사 이래로 악과 선은 늘 있어 왔고 이 두 가지 세력은 앞으로 계속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 대비되는 악, 어둠에 대비되는 빛, 생명에 대비되는 죽음 이 둘은 처음부터 본래 있어 왔던 것으로서 이 둘 중에 무엇이 승리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반합의 역사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인간이 겪는 고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와 죽음은 사실은 보다 더 나은 발전을 향해 가는 과정에 필요한 필요악일 뿐이에요. 아놀드 히틀러가 이런 사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죽이는 것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류는 그렇게 해서 발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기원에 대한 세 번째 견해는 악을 인간에 왜곡되고 뒤틀린 환경의 소산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과 행동은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왔던 환경, 경제,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혹은 유전인자 뭐 이런 것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런 견해를 따르게 되어지면 인간의 책임과 선택의 폭은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결정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행되어진 어떤 조건의 결과물로서의 삶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선행하는 조건에 의해서 내 삶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책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지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일은 이런 견해가 대세가 되어버린 결과입니다. 그가 어릴 때 자라날 때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이런 삶을 만들어내었으니까 그 사람 탓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의 기원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에는 하나의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인간 자신을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왜 그런데 인간 자신을 문제시하지 않는 이 이론이 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지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비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는 말을 암시하려고 하는 이런 말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벌써 듣기 싫어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죄인됨의 현실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다 그런 거 아니냐? 본래 인생이라는 것은 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에게, 인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그것은 죄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20세기 기독교의 지성이었던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스위스에서 세워서 이 신앙의 회의적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기독교의 이론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역사요, 이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설득해서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일을 한 분이 있는데 이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은 어렵고도 쉬운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이고 예수 믿는 것이 쉽다라는 말은 예수 믿어서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인간이 문제라고 하는 이 소식, 이 메시지를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의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죄로 얼룩진 삶이에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단속하지 않고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항상 체근하고 문단속했느냐, 물건 제대 자리에 뒀느냐 늘 묻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 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은 쭉 그래 왔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0, 30년 전, 불과 제가 어렸을 때 한 40년 전, 40, 50년 전, 그 다음에 70, 8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지금 요즘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들 이해하지 못하죠. 어디 어른한테 함부로 반말을 하고 어른이 뭐라고 한다 해서 말대꾸합니까? 그런 일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현실은 본래부터 그래 왔던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삶의 상태를 너무 자연스럽고 본래 그래 왔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처음에는 잘 지어진 집과 같았지만 지금은 마치 폭격을 맞아 폐어더미로 변화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번듯한 집이 있는데 그 번듯한 집에 사는 것을 포기하고 만약에 다 허물어져가는 폐어더미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정상적으로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보지 않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택시에 핸드폰과 지갑을 내려놓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리앉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정상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어요. 남의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래서 내 신분증이 있다면 당연히 안심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 이게 얼마나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뒤틀려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아빠 머리맡에다가 지갑 올랐는데 큰일 났다. 아빠 가져갈 뻔했네. 이러면 얘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는 다 형제예요. 우리 모두 다 유기체입니다. 가족은 사랑하고 남은 때려 죽어도 되는 그런 논리는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워낙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악하고 선한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었나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남편이 보지 않는 데서, 아내가 보지 않는 데서, 엄마 아빠가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그 잘못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고의로 반역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그 질병이 생겨난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질병이 전염되는 경로라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악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가 그냥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생겨나게 된 원인이 있고 그 죄가 보편적 인류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경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영혼의 질병이 생기게 된 최초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무슨 우화로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외국산 식물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먹지만 사실은 키위 그런 게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아니죠. 처음에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퍼져나갔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처음부터 그냥 다 다발적으로 그냥 생겨나는 법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이 죄도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과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 정말 쫀쫀하시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자자손손 그렇게 저주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면 그런 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유일한 금령 하나만 주셨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금령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 금령은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인간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한 가지 이 선악과 금령은 인간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주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과연 작은 죄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고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 다 하고 그러면서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거. 우리 보통 부모님들은 하지 말라는 게 많지요. 우리 자녀들 그렇지요? 주일 학생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사실 하지 말라는 것을 요약하면 그냥 딱 하나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 금령을 지키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영혼의 질병이 생겨난 최초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리적인 성격의 무엇이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조사하면 우리 인체 현미경으로 조사하면 죄라고 하는 무슨 성분이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실제이면서도 물리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하는 것이죠. 이 죄가 인간의 본성 안에 있게 되었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죄는 점점 퍼져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사는 곳마다 항상 죄가 있는 거예요. 왜 법이 필요하고 왜 질서가 필요합니까? 알아서 양심의 법과 도덕 원칙을 따라 살면 왜 법이 필요하겠어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법과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도 안 되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경찰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이런 사실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요, 자녀를 낳으면 그 부모의 선한 성품, 그 성화된 성품을 다 전수받지 않지요. 그렇지요? 물론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기 때문에 다소 악한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교육받지 않아도 되고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런 문제가 내게 있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문제만 있다라고 성경이 끝내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이니까 너희는 망할 존재야.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세상 한번 봐라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자연적인 악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1년 12달 가보세요. 지진과 화산폭발이 몇 번 일어납니까? 이것은 아담 안에 타락한 세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 이래로 무지개를 보이셔서 이 우주 삼라 만상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앉아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방법이 없겠지만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적으로 만드셨는데 어느 날 문제가 일어나서 비정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여시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었는지, 그 다음에 3장에서 인류의 타락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인류의 타락이 어떻게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말해서 보편적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이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이고 그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그 역사적인 인물로서 역사의 예수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분명하게 왜 세상이 이처럼 악이 관영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면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약을 처방하는 법이 없어요.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하면 부장이 덜할 정도로 통증은 완화시켜주지만 과도한 진통제를 처방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죄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우리가 문단속을 해야 잘 수 있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죄에 대한 원인,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죄로 인한 고난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 연구소를 보세요. 소득의 불균형, 여러 가지 뭐 복지 정책, 그 다음에 대사회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만들어내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구소는 어디가도 없습니다. 교환은 시키죠. 무엇이 옳은 것이다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그 죄의 핵심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한 이분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무엇만 있으면 되죠?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까? 실제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없으면 우리는 소득 5만 불, 7만 불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감리, 감독, 경찰, 군대, 그 다음에 무슨 백신 바이러스, 감사원 이런 모든 사회 통제 장치가 없어도 사회가 굴러간다면 소득 5만 불, 6만 불 시대를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뭐 때문이죠? 인간의 죄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무지라고 말이죠. 그러면 세상 종교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불교에서는 이 고난을 업보라고 말하지요. 업은 행위를 가리키고 보는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가리켜요. 보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난이 뭐라고요? 본인이 행한 그 일에 대한, 전생에서 잘못한 일에 대한 뭐예요? 보상인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가르친 사람이 석가모니죠. 그는 인간의 삶, 곧 인간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욕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난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욕망을 버려야 되는데 욕망을 버리려고 하니까 물질 욕심, 이성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속세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은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되었겠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금욕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참된 삶 가운데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안에 죄죽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금욕주의의 구호가 뭡니까?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고 그 다음에 붙잡지 말라. 그러나 금욕주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 해보세요. 더 하고 싶죠? 인간의 통제장치가 인간의 죄성을 완벽하게 통제해 본 적은 이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슬람에서는 고난을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슬람에서는 무슬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고난이 닥치든지 뭐라고 말하지요? 인샬라, 그건 신의 뜻이다. 그래서 다 감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선과 악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무슬림 교도들은 숙명론주의자지요. 숙명론주의를 가지고 있는 인도나 이런 그 나라에서 정치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에 대해서 과연 이런 악도, 인간의 도덕적인 악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본래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인간이 꾀를 낸 거예요. 온 국민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 사건,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예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인간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세월호 참사는 부정과 부실의 온상의 결과지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서구 인본주의자들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서구 인본주의자들은 고난을 인간의 일시적 실패로 봐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 불균형은 경제정책을 잘 펼치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질병의 문제는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키면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사회 문제는 사회를 더 개선시키면 이 문제는 또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이런 서구 인본주의자들의 해결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복지정책만 봐도 알아요. 복지정책 좋잖아요. 그렇죠? 어리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세금을 많이 내어서 도와주겠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좋죠. 그런데 복지정책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지요? 본래 가야 되는데 돈이 가지 못하고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돈이 가고 또 이런 복지정책이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낼 능력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타낸 해결책에는 항상 무엇이 뒤따르지요? 부작용이 뒤따르죠. 그래서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약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약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부작용을 써놓잖아요. 부작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한계 아닙니까?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오늘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런 인본주의 철학에 완전히 쩌들어서 마치 그것이 인류의 사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줄로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마음의 부패 문제 때문이었죠. 어려서부터 항상 악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망막에 이상이 생기면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흐린 눈의 문제는 이런 면에서 눈 바깥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 자체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북극의 눈이 녹아져 내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간에 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무슨 가스가 뭐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북극 곰이 했나요? 다 우리 인간이 욕심에 치우쳐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런저런 연료들을 사용한 결과 아닙니까? 이러면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안에서 겪는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선과 행복도 이와 똑같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선이 행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선이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불의와 거짓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남 짓밟으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은 행하지 않으면서 행복해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거짓과 불의도 정당화하지요. 이것은 단추를 잘못 채운 것입니다. 자기 양심을 거스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옛말에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뽑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뽑고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못을 행하고 어떻게 평안과 안식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선을 추구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정직과 그 다음에 성실을 따라서 살 능력이 있었다면 이 사회 문제는 벌써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이 범한 죄를 속죄할 능력은 그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인간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기억과 죄책감을 포맷시킬 수 없어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각종 정신질환은 이로 인한 결과예요. 심각한 전쟁이나 어떤 그 큰 사고를 당하면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잊고 싶어하는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못 이겨서 괴로워하다가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죽이는 이런 일들은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속죄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과 욕심을 통제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살을 빼는 것도 돈 주고 빼야 돼요. 그렇지요? 코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달이 아니라 화성까지 지구선을 우주선을 쏴 보내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수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율배반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인간 영혼의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든 치료는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요. 만약에 어떤 의사가 증상만 완화시키고 실제적으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잠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겠으나 그 질병으로부터 노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불교와 이슬람, 가톨릭 신자들이 양심의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행과 금욕과 같은 온갖 방법들을 다 시도해보지만 죄로 인해 상처난 그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제가 인간의 질병의 중심이 마음이라 그랬죠. 영혼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죄 좌소, 모든 죄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디 있나요? 마음이 어디 있죠? 어디 심장 부분에 있나요? 마음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인격의 중심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생각들, 모든 의지 이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벌써 샘 근원 자체가 더럽혀져 있으면 내려오는 물은 당연히 더 더럽혀지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마음이 일으키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자연 우주 만물을 감상하고 그 찰나를 카메라로 담아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 아름다운 자연을 화폭에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상대를 경멸하는 살인 광선을 바라기도 하지요. 지나가는 여자를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눈의 문제인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손은 또 어떻습니까? 함께 있는 사람을 붙잡아주기도 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손으로 형제를 때리고 남의 소유를 빼앗고 심지어 그 손으로 살아난 가족을 죽여서 시체를 토막내어 암매장하기도 합니다. 아, 그건 악한 사람이 안 한 짓이지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서로 다투다가 찝쩍거리면 어떻게 하지요? 너 죽는다. 손을 크게 쥐면서. 정말 그래서 능력이 있다면 한방 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 때렸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그래서 눈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드러나 보이는 현상은 무마시키고 실제로 죄의 원천인 마음은 아무런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삶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변질된 인간 영혼의 질병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영혼의 의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수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예를 든 것입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가 있어도요, 치료는 의사에게 가야 일어나요. 아, 저기에 가면 용한 의사가 있는데 그분 만나면 치료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용한 의사를 실제로 만나서 그분이 제시하는 그 방책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암에 걸리면 뭐 현대 아산병원에 삼성병원에 어느 용하다는 의사가 있다더라 해서 어떻게든지 연결해가지고 의사 만나죠. 그런데 자기 영혼 안에 일어난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영혼의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필요성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찾지 않지요? 제가 건강한데 서울대 의사 만날 이유가 있나요? 필요 없죠.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 나 정도 배우면 되었지. 나 정도 이 정도 도덕적으로 삶은 삶을 되었지. 무슨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필요성을 갖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의 문제, 인간의 정말 진정한 문제는 그냥 이런저런 육신의 질병에 걸리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혼의 의사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식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하죠? 병든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말은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뭐 이 정도 가정을 이루고 있고 이 정도 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면 되었지 뭘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속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도덕윤리적인 좋은 선생으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문제만 상담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냥 방책만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그 문제 백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해결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자신의 몸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의사가 자기 목숨까지 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린 의사가 있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의사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수술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 몸을 완전히 의사한테 내어 맡겨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해보셨죠? 그렇죠? 개구리 잡아가지고 마취를 해가지고 배 갈라서 해보셨죠? 죄송하지만 그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수술 받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의사한테 자기를 내어 맡겨야 수술 받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믿을 만한 분인가 하는 거죠. 내어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되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하게 되고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악은 계속 퍼져나가게 되었고 인류가 있는 곳마다 악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나라들이 중동 난민을 왜 받아들이고 하지 않느냐 하면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각종 범죄들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로운 사실은 미국이나 청교도들이 있었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진 어떤 그런 시대는 그야말로 교도소에 백기가 올라가서 단 한 사람의 죄수도 없는 그런 사회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되지는 물론 않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교화되었죠? 서구 문명이 들어와서 교화되긴 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고아원 등등 다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석가나 마오멧이나 공자와 같은 훌륭한 선생이 아니에요. 그들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고상한 도덕윤리를 가르치긴 했으나 인간의 죄 문제를 그들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세상 철학과 지혜에 오랫동안 훈련되었던 사람들은 뭔가 좀 고상한 다른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아니 예수 믿는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단순해요. 해결책도 단순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단순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으라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모종의 믿음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의심도 뭔가 믿을 때 의심이 생겨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 그건 아닌데 라는 말은 다른 정보가 들어와 있어서 그 정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작업의 기초도 믿음입니다. 과학자들이 자신이 꾸준히 연구해야만 되는 어떤 실제나 규칙이 있다는 어떤 모종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 모종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일을 연구하도록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대안이 아니라 진정한 지식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모종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선생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동작을 그때부터 따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종의 믿음 없는 지식의 습득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떤 믿음을 가지냐 하는 것이지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냐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믿으려고 하면 뭘 믿어야 돼요?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되죠. 믿음과 미신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거예요. 미신은 뭡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미신이에요. 믿음의 효력을 결정짓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믿느냐도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하게 믿냐도 아닙니다. 믿음의 효력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의 진실성에 있습니다. 믿는 내용이 올바라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타당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인 철학에 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살면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런 인간의 실존의 현장으로부터 돌이키셔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수단이, 수납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 방에 제가 어느 날 들어가가지고, 성도님, 지금 5분 안에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폭발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5분이 지나도록 방에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지성만 변하고 정서와 의지가 변하지 않은 것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으시면 이 세 속에 속해 있는 것에 마음이 자유로워야 돼요. 누가 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심히 낙심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에 휘둘리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말해도 나는 제 경험과 이성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무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부에 주어지는 어떤 정보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어떤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권위 있는 어떤 내용을 내가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찰력, 추론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지식을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만 믿으셔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권위 있는 어떤 내용들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릴 때도 이 판단이 최종적 결론이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권위 있는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요 자기에 있는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구하게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정상이 아니에요. 전부 다 비정상입니다. 다 미쳤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의사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의 삶의 가치관들, 삶의 체계들, 구조들, 여러분이 쌓아놓은 지식들 그거 다 내팽개치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일정한 부분의 도움은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근본적 신념이나 근본적 삶의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 더하기 1은 근본적 신념이죠. 2 더하기 2는 근본적 신념에 추론한 내용이죠. 근본적 신념이 잘못되면 추론한 내용도 잘못될 수밖에 없죠. 인본주의적이고 이 세상에 길들여진 이 세상 철학으로 무장된 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삶을 살아보려고 하셔도 삶은 어그러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의사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주는 가르침을 따라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정말 인간 영혼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인됨의 자리 그리고 인간의 실존적인 삶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잘 살폈습니다. 인간이 자구적으로 개발하는 인간 이성의 소산물로 이런저런 학문으로 이런저런 과학기술의 발달로 또한 종교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접근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인간의 이 마음의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저희가 잘 배웠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의사요 영혼의 의사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복음의 도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 영혼의 죄중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신명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생 이 세상 풍조와 이 세상의 시대정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